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교리 공부 시간을 가지며 주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자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며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또한 배우며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하려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됨을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여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7문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7문, 제가 문 읽고 우리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57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이제 교회가 받을 복, 그래서 죄 용서, 예, 지난 시간 했고요. 몸의 부활 이제 오늘 합니다. 그리고 영생 이제 하면 사도신경에 대한 그 우리가 믿을 바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예, 우리가 받을 그 복에 대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 하고 이제 57문을 묻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답이 이제 이렇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만이 위로가, 그것도 위로이지만 그것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됩니다라는 그 위로를 내가 받는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만이 우리는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57문을 보면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답에서 확인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남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 몸은 이 생명이 끝난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올려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 육신도 일으켜져서 영혼과 결합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일으켜지는 것, 일으켜질 때 이 몸이 어떤 몸이 부활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나의 이 육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육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다음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이 몸은 그때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활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이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이 부활 교리에 대한 반대자만이 반대자가 아니고요. 이제 57문을 보면 죽음 이후부터 설명을 합니다. 죽음 이후부터. 그래서 이 57문은 죽음 우리가 죽는 그 죽음 이후부터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까지의 상태,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상태에 대한 이설까지를 이 문답에서 사실은 이제 교정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의 교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는 대부분의 이 세례받은 자들은 대부분 연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유아림보에 가게 되고 그래서 중간 상태가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죠. 또 제세례파에서 몇몇 제세례파들은 죽음 이후 영혼의 활동이 없다. 그래서 죽은 이후 영혼의 활동이 없다. 이제 소위 수면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57문은 이 나의 이 육신도 그래서 이 동일한 몸, 우리의 이 육신의 동일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몸은 아주 새로운 몸을 주신다. 완전 단절된 새로운 몸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던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생각할 때 아, 이 썩는 이 육신 죄질 때 수단이 되었던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된 몸으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부활할 때 이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육신 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의 동일한 이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답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라고 해서 질문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 하이델베르크 여리분답서는 특이하게도 생명이 끝나는 그때부터 이 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57만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을 폴코프 조직 루이스 폴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말론에서 개인적 종말론 그래서 뭐 우주적 종말론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종말이 되는 그 종말론을 다루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론을 다루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57문은 뭐 지금 우리 시대의 종말론을 뭐 미리 내다본 것처럼 지금 성도의 죽음부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불멸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묘사할 때 아 이제 죽으면 영혼도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영혼과 몸의 이분설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서도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묻고 그 답이 나의 영혼과 몸이, 나의 영과 몸이, 이렇게 우리의 두 가지 구성, 인간의 두 가지 구성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죽음이란 이 두 가지 구성, 즉 영혼과 육체 분리입니다. 영혼 없는 이제 몸은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몸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또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영혼이 이 육체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몸이 없는 채로 영혼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멸절이나 또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유물론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미 종교개혁 때도 이 물질과 물질에 기댄 영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설은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몸이 없어졌으니까 그 몸에 영혼이 기댔으니까 기댈 영혼은 더 이상 기댈 육체가 없으니까 영혼은 그 무활동 상태로 들어간다.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 있어서 지금도 뭐 똑같 그와 유사한 주장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죠. 그래서 죽게 되면 영혼은 수면 상태 들어간다. 여호와 증인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는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진다. 죽음과 함께 영혼이 기대던 그 육체가 사라졌으니까 영혼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멸절을 주장하는 유물론적이죠. 예,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과 함께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육체가 경험하는 이 생명과 죽음은 인간의 존재와 존재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존재의 그침이 아니라 죽음은 다른 방식의 존재의 지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영혼과 몸이 함께 존재를 했다면 이 죽음과 함께 영혼은 영혼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현재 삶의 마지막이며 현재 몸의 마지막이지만 영혼의 삶을 통해 인간은 존재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그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그 자체가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생명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에 불멸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불멸을 또한 부여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그럼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통일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된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종적인 완전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가서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 이제 이게 완전한 영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어떻게 그 초대교회 때 몸의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영지주의에 그 몸을 아주 천대하고 몸을 멸시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몸이라는 감옥에 영혼이 갇혀서 그걸 탈출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쪽에서 나오는 이 유사 복음서들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몸에 갇힌 예수님의 영혼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막 하는 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는 몸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악한 것도 아니고 정말 멸시받는 것도 아니고 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는 그 상태, 그 통일체를 구성한 그 인간이 되는 것, 그 완전한 영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불멸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기도 인용을 빼먹었는데요. 신약은 훨씬 풍성하여서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이 계속 존재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결국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생명이 끝나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유물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하니까 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만 있냐 예일 대학도 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명강이라고 알려졌는데 유물론 완전히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인간 존재는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일반인들에게 대세로 가르쳐지는 그런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른 방식의 존재의 지속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주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성경은 싸웁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 이후 부활까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죽은 다음부터 부활까지 우리 영혼은 그 중간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의학 시간에는 중간 상태라 이렇게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죽음 이후부터 부활까지 이 중간의 이 상태에 관한 여러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배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세례파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은 영혼이 깊은 수면 또는 무활동에 들어가서 부활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는 세례받은 대부분이 연옥에 간다. 그 중간 상태가 성경의 내용과 다른 거죠. 성경은 죽음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즉시 우리 주님께로 그리스도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있죠. 우리 영혼은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완전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중간 상태에 대한 이런 여러 잘못된 주장들은 성경을 거슬러 현세 수거를 마친 후 이제 하늘에서 맞이할 그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된 삶에 대한 기대를 다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린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도 우리도 여기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요. 육신을 떠나서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부활체로서 누릴 영생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체가 누리는 그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 후에 부활하여 또 영생을 완전한 통일체로 누립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이 초안을 작성했던 이 우루시누스는 아버지를 이제 이룬 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지인에게 쓴 편지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 이렇게 써요. 아버지를 이 세상의 극심한 비참함에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병중에서 자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원하는 걸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와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많이 다투었나 봐요. 이제 우르시누스에게 편지 이렇게 씁니다. 그때 저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 편지를 쓰는 때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때였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라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관한 이 교리는 이 땅에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담대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이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 함께할 것을 참 그 누릴 기쁨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겐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론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종말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종말론은 그 마지막 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종말론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앞에 말하듯이 나의 영혼이 이 생명이 끝난 즉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는 이 종말론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또한 나의 이 육신도라는 것입니다. 57문은 부활을 가르치되 이 우리의 육체, 이 부활체가 이전 육체와 동일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자들과 종교개혁대의 제세례파 중에서 현재 육체와 부활의 육체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땅에서 비참을 겪었던 이 몸,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사용됐던 이 몸,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부활체로 또 사용되는가? 그러지 말고 이건 정말 비참함을 경험하고 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몸이니까 이 몸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주시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몸이 아니라 동일한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했듯이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동일성, 그러니까 이 동일한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런데 완전히 불연속적인 몸으로, 동일한 몸인데 불연속적인 변화를 가진 그 몸, 영광된 몸.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뿌려진 씨와 거기서 자라나온 그 새로운 그 식물에 대한 그 변화로 말합니다. 부활체는 동일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전혀 다른 몸, 영광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일한 몸이 갖는 이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 몸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그 몸은 죽음을 경험한 그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몸이어야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 이 땅에서 비참을 경험하고 그 비참의 끝인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 때에 때때로 정말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몸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 몸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무런 비참함과 상관없는 정말 수치의 몸인데, 죄의 도구로 사용된 몸인데,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몸인데, 이 몸이 어떤 비참함과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에게 정말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영육간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신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나의 이 육신도라는 이 동일한 몸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듣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비참을 겪은 이 몸이 또 부활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입니다.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부활의 반대함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우르시누스의 해설서를 봤더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삼위 전체가 우리의 부활의 역사함을 반대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 중보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아들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죽은 자는 성자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애 중에 많은 이들을 다시 살리셨으며 그 스스로 부활이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죠. 정말 첫 열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그 부활, 영광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 영혼과 몸의 그 모든 수치와 우리가 당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의 부활에 연결시킵니다. 그 첫 열매다. 이 첫 열매 이전에 부활이 있었지만 그러네 그것들은 뭐 나사로 부활했지만 다시 죽는 부활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완전한 의미, 즉 죽음을 이긴 의미, 이긴 그 부활.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부활이지요. 이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몸의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의 이 참 비천한 우리의 이 몸을 정말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57문이고요. 그런데 주로 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악인의 부활에 대한 건 여기는 없죠. 근데 우리가 부활 성경은 악인의 부활 그 제가 첨언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 악인의 부활도 있죠. 악인의 부활은 구속 사역이 아니라 공의의 사역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몸과 영이 재결합입니다. 합자가 빠졌네요. 재결합하지만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자가 받게 될 영광된 부활이죠. 네. 우리에겐 그래서 사는 것도 정말 영생이요, 죽는 것도 영생이요, 마지막 날에 올 영광된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네. 영광된 주께서 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복된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비참한 상황들을 겪으며 참 우리 몸이 때때로 수치를 당하며 때때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된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져 또 그곳에서 또 영생을 복되게 누리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복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